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함께 일하고 잠재적인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은 지금 시작할 준비가 돼 있느냐, 북한이 시작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만일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커다란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경제 제재 등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전략이 북한에 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외교수장으로서 나의 임무는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나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설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과의 논의에서 연방 차원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코닌 상원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함께 신원조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한 컴퓨터 자료 입력을 강화해 이들의 총기 구매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 헌법에 보장된 총기 소지 권한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딴 총기 사고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신원조회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남부 플로리다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엔둥 국무원 총리가 오는 24일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류 총리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류 부총리는 오는 25일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류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부장에 이어 정치국 위원을 지낸 여성 지도자입니다. 류 부총리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폐회식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시 주석의 방한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미국의 그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미국의 뮬러 특별검사는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단체 3곳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인들이 미국인들의 신분을 도용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러시아가 트럼프 진영과 협력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측과 대통했다고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8일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의 공포에 올가미를 씌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대리국가가 아닌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스라엘 영토를 침입해 격추된 이란의 드론이라며 드론 부품을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네타냐후의 연설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이란은 중동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며 각 나라들에게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must pressure the Kim regime using all available tools to ensure that this cruel dictatorship
미국과 북한 간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공은 북한에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커다란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방송된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커다란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경제 제재 등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북한에 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틸러슨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신호를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외교 수장으로서 자신의 일은 미국이 계속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북한에게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자신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우리가 첫 대화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매우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미북 대화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방문 중이던 틸러슨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지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미북 대화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급해질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 압박으로 나오든 군사적 선택을 하든 모략 소동에 열을 올리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처할 다양한 방안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며 각 나라들에게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최대 압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확실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 must pressure the Kim regime using all available tools to ensure that this cruel dictatorship cannot threaten the world.
맥메스터 보좌관은 1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4차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전 세계 비확산 체제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잔혹한 김정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여러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연합한 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ny of us can be proud of the successes we've had in uniting behin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day.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순히 현 제재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화와 모든 무역, 군사, 상업관계의 단절, 그리고 소위 초청 노동자로 불리는 북한 노동자를 추방시키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나라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Nations that evade full enforcement and fail to take these steps are acting irresponsibly. Now is the time to do more.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회피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한 나라들은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무장한 북한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저해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미국 텍사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대 압박을 언급했습니다.
And last week at the Olympics as we cheered on Team USA, we also stood strong with our allies. And we made it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tinue to bring maximum pressure to bear on the
지난주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동맹들과 굳건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독재 정권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끝낼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공은 북한에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 대화가 미북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남북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대화로 이어가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남북 대화가 미북 간 탐색적 대화, 나아가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여지를 두고 뭔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그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도 북미 간의 대화 특히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이 정상회담을 그냥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 서로 그 입장을 일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아마 계속하리라고 봐요.
한국 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려대 남성욱 교수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 직통전화로 미국과의 예비접촉에 나서도록 설득할 것이고 미국 측에도 대화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특사도 파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에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사는 보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김정은의 특사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쪽에서도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내서 우리 측의 의중과 우리 측의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김정은의 속마음과 김정은의 어떤 메시지를 직접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특사는 정상회담 여부와 상관없이 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는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을 것을, 북한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이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때 한미 간에 그런 신뢰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김정은에게 전달될 때 김정은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산을 넘어야만 정상회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 교수도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상반된 상황이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측이 지금 입장이 평행선인데 북한은 자신들이 핵 군축 협상을 하기를 원하지 비핵화 협상을 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미국은 비핵화 협상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걸릴 수밖에 없다. 뭐 당장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또 진행된다고 한들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정상회담이 가능한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고 북측이 취해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이미 북한에게 갔다라고 보여지고 펜스 부통령 귀국 이후에 미국에서도 탐색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신호가 나오는 건 결국 미국도 상당히 지금 문턱을 낮춘 거죠.
조 박사는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이 한계에 직면했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협상을 해야 할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아니지만 탐색적 대화에는 안 나올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 국면의 피로감은 사실은 최대한 지금 커진 상황이거든요. 북한도 제재와 압박 국면에 무한정 지금 견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계속을 하면서 북한에게 탐색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비핵화가 체제 보장이 되는, 그다음에 김정은 정부의 생존이 되는 게 핵을 가진 것이 아니고 비핵화를 통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북 간 탐색적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도 대화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도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고 미국도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색적 대화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건 김정은이 결단을 하고 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수용해야 그게 가능하겠지요.
전문가들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성사되려면 미국과 한국이 확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원비어의 사망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VOA에 북한은 원비어를 부당하게 수감시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원비어가 생명지표가 정상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후 일주일도 못돼 급사한 데 대한 대답은 현 미 행정부가 해야 할 것이라는 북한의 전날 주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은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원비어 사망사건을 또 꺼내서 북한과 억지로 연관시켜서 반공화국 모략 행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인들을 백악관에 초청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KB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선동적인 수사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는 나머지 3명의 미국인들이 최대한 빨리 귀환하는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는 지난 11일 방송된 미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올림픽에 참석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실제로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미국이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을 갖추려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이 밝혔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16일 그레타 반서스텔은 VOA 개건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면서 민간인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북한의 위협을 미국이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을 갖춰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I think the NPR does address that. And in fact, one of the key tenets of the NPR is that the United States must have a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다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모든 국가들이 다르고 미국이나 친구들, 동맹국들에 가해지는 위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threats posed by others to the United States, to friends and allies are different. And so our deterrence strategy
이어 특정 국가나 정권, 당사자를 억제하는 데 충분한 것이 다른 것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억제 정책은 이런 차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대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반응이 있었고 대체로 호의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Yes, the response has generally been favorable. I think our allies by and large understand the reason.
이어 동맹국들은 이번 보고서가 왜 지금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동맹국들은 전략적 환경과 부상하는 핵 위협을 보고 미국과 같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다른 국가들의 핵 개발 진전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역량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have some capability clearly to monitor developments in terms of what other countries are doing clearly.
이어 이런 핵 개발이 미국이 우려를 갖게 하고 이번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결말로 이어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직전 보고서가 발표된 2010년과 2018년 사이의 핵 위협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mean by that is that over the years, certainly over the past decade, Russia, China, North Korea, others have
지난 수년간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국가들이 핵무기 크기와 보유 대수를 계속해 늘려왔고 미국은 이를 줄이는 데 집중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비대칭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핵태세 보고서에 소개된 저강도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목적도 소개했습니다.
Number one, they are designed to reinforce our deterrence of Russia, China, and others. But secondarily,
우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어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동맹국들에 대한 보장이 핵태세에 있어 근본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체적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방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목적과 관련해 핵무기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무기를 갖추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억제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미국은 필수적인 국익이 위험에 빠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Now what constitutes an extreme circumstance? The NPR leaves that deliberately ambiguous because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정의를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남겨놨다며 이는 미국이 언제 핵무기를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을지 대놓고 말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적이나 다른 사람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이는 공격에 따른 영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에 따른 영향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최선의 대응책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 policy remain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determine based on the effect of any attack.
아울러 미국의 대응은 재래식 무기나 비대칭 형태, 핵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미국의 핵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 대응으로 이어질 극단적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인이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생화학 무기 공격에도 핵 대응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하며 이런 미국의 핵 정책은 전임 행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일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무부 구조개편 작업이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을 시행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지난 14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집행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온 국무부 구조개편 작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대북 압박과 관여 정책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마키 의원은 우선 대북정책 이행과 해당 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대 대북 압박과 관여에는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새 회기연도 예산안에서 국무부 예산은 29%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정책을 담당할 국무부 고위직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거나 아예 폐지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업무 담당 부서인 제재정책조정관실이 없어지고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1년 넘게 비어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특사직을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하도록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켰던 것과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의도가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또 국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전략을 담당할 인력을 늘리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서와 경제 담당 부서에 북한 전담 인력을 늘리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인력 확충이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교육문화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행정부가 파트너 국가들과의 제재 이행과 역량 강화 훈련과 같은 실무급 외교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틸러슨 장관이 다음 달 9일 이전에 이에 대한 질의에 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이행하는 국내외 인력 규모를 외무직과 행정직으로 나눠 파악해달라며 그들의 직책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언제 임명할지 혹은 현재처럼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이 이 자리를 계속 겸임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이어 주한 미국 대사의 임명 시기와 현재 공석인 북한 관련 직책을 채우는 게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가 대북 제재 이행에 어떤 인적 재정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이 자원이 대북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무부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역량 강화에 어떤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지, 국무부 관리들이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국의 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파트너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렸다는 의혹이 유엔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도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멘의 제재 문제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에 북한이 등장했습니다. 예멘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6일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액체형 이원 추진체가 더 큰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업은 미사일을 반으로 쪼개 크기가 커진 연료 탱크와 길어진 파이프, 밸브를 추가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는 북한이 화성 7형 그리고 화성 9형을 변형하면서 택한 방식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외에도 시리아도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런 역량을 갖췄지만 전문가 패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거한 액체 이원 추진체의 잔여물의 크기를 분석해 후티 반군이 시리아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해 7월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 지역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예멘 전문가 패널은 해당 미사일의 잔여물을 수거해 조사를 벌였고 이 미사일이 무게를 줄여 사거리를 약간 높인 스커드C 혹은 화성 6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앞서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후티 반군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목록에 화성 6형과 모양이 같은 스커드C 미사일 등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또 현지 언론들은 지난 2015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군사기지로 발사한 20여 발의 미사일이 북한제 스커드C 혹은 화성 6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2016년 10월 이후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없었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기술력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 6형이 발사됐다고 확인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화성 6형의 액체 이원 추진체 외에도 탄두의 무게를 줄이는 등의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화성 6형의 사거리는 당초 550에서 600km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7월 발사 때는 668km를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예멘 보고서에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보고서는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의 73식 기관총을 보유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이 기관총들이 이란에서 왔으며 이를 이란에 공급한 나라는 북한이라고 밝혔지만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 이들 무기가 예멘으로 유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예멘 서부 아덴만에서도 같은 종류의 기관총이 적발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다국적 해군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사령부는 2016년 3월 다량의 무기가 실린 낚싯배에서 북한의 73식 기관총 6정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73식 기관총이 예멘의 후티 반군들에게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라트비아 정부는 북한과의 불법 금융 거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를 받은 자국 은행을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은행이 60일 이내에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트비아 정부는 자국 은행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트비아 외교부 대변인실은 16일 미 재무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라트비아의 ABLV은행을 미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미 재무부사나 금융범죄단속반의 발표와 관련해 라트비아 관계부처들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라트비아 금융자본시장위원회가 ABLV은행이 취해야 하는 조치와 마감 시한을 명확히 설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라트비아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ABLV은행이 60일 안에 미국 재무부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고객들과 계속 소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라트비아 외교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라트비아 금융부문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평판을 개선하는 데도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트비아 외교부는 자국 정부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의 문제와 싸우는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13일 ABLV은행이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됐으며 해당 활동에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들과의 거래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거래 중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혹은 수출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정보 확산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고 아담 시프 민주당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또 영내 미군 자산을 크게 늘리고 중국은행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대북 압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프 의원은 지난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이 최소한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 think though that in fairness some of the responsibility is also attributed to the Obama administration for not establishing a more forceful deterrent. I think it goes back to the Korean hack of Sony. In which there was a minimal response.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시프 의원은 16일 워싱턴의 미국 외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문제를 논의하면서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소니 해킹 사태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대응을 보고 사이버 공격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개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others around the world watched that and determined that cyber is a cost-free intervention. There will always be a certain level of plausible deniability with cyber because even though we're quite good at attribution now, we're never going to want to fully show our hands about how we know who did what. But you don't need to show your hand as long as you can establish.
시프 의원은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선 그럴듯한 부인이 어느 정도 따르게 된다며 이는 피해자가 사이버 공격 주체를 어떤 방법으로 식별했는지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억제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이런 부분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사이버 공격에 사이버 대응으로 맞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니 해킹 사태는 정보 대응으로 답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 response in North Korea should have been an informational response. The North Koreans hate it when South Korea responds with information about how terrible their regime is. That I think if we had embarked on an informational response would have been a deterrent to further North Korean meddling.
이어 한국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북한은 여기에 질색했었다며 미국도 북한의 소니 해킹에 이런 식의 정보 대응을 했다면 북한의 향후 개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프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do think we ought to be doing is maximizing our pressure on China. I don't think it either needs to be done or should be done in a public way, but I think we should be having private conversations with the Chinese who hold the maximum leverage over North Korea, not complete control.
또 이것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뤄질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비공개 대화를 하고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미국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And that means dramatically expanding theater missile defense, dramatically expanding our naval presence in the region, embarking on an aggressive campaign of secondary sanctions which would hit Chinese banks. We should be laying out all the things that we will reluctantly
그러면서 여기에는 전구미사일 방어망을 크게 확충하고 미국의 영내 해군 자산을 증강 배치하며 중국 은행에 타격을 입힐 세컨더리 보이콧 캠페인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에 차단한 것들을 러시아가 대신 메워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다른 옵션을 남김없이 소진하기 전까진 제한적 대북 타격과 같은 방안이 고려돼선 안 된다며 아직도 외교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과 관련해서는 코피 전략이나 제한적 핵 타격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격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선을 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s no such thing as a bloody nose strategy or a limited nuclear strike because there's no way to confine it to being limited in any way. Even if the North Koreans don't respond through the use of
또 북한이 이런 공격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응하더라도 서울을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어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비오에이는 오늘부터 매주 1시간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비핵화에 달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비핵화와 미북 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에 보내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할 정도로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권 조성을 거론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과거 1차, 2차 정상회담과 달리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긴장되고 복잡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일단 1, 2차 정상회담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북한이 요청한 처음으로 요청한 최초의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북핵 위기,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을 했고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우회적인 출구로 선택을 했고
실제로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1차 남북정상회담은 핵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이 동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2차 정상회담도 핵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담은 2.13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 2차 정상회담 때와는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4차례 핵실험과 6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올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단추를 쥐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대통령을 강경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핵화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의제가 돼야 하는 것은 물론 비핵화 약속이나 진전 또는 행동 같은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핵활동을 동결하거나 핵과 미사일을 더 생산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제스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남북 간 회담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삼는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 10일에도 아태평화위원회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은 가졌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핵 보유 국가다. 이미 선언했으니까. 작년 11월 29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인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와서 우리한테 무슨 뭐 중단하겠다, 폐기하겠다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탐색적 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복원됐으니 이를 미북 대화로 연결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춰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병행 개선하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북한의 김여정 특사를 면담한 것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과의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용의를 밝힌 점입니다.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자 방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펜스 부통령은 10일 북한과의 대화 용의를 밝힌 데 이어 19일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오셨다가 아주 냉랭하게 북한 대표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돌아가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죠. 뭐 대화할 수 있다. 탐색돼서 가능하다. 근데 그 사이에 변수는 딱 하나. 그 청와대에서 2시간 40분 동안 김영남 일행과 문 대통령 간에 사실 오찬이 있었던 게 변수거든요.
중동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10일 북한과 대화의 시기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미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북한과 예비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당분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실험이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미북 간 탐색적 대화가 4월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3월 18일로 끝나면 올림픽 때문에 연기됐던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4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군사훈련 시기와 겹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kHz로도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3도로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3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영상 7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역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7도,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2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21도, 낮 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월 20일 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함께 일하고 잠재적인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은 북한이 시작할 준비가 됐느냐라는 것이라면서 만일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커다란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경제 제재 등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전략이 북한에 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외교 수장으로서 나의 임무는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나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총기 구매제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과의 논의에서 연방 차원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코닌 상원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함께
신원조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자와 정신 이상자에 대한 컴퓨터 자료 입력을 강화해 이들의 총기 구매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 헌법에 보장된 총기 소지 권한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딴 총기 사고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신원조회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남부 플로리다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엔둥 국무원 부총리가 오는 24일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영신안의 통신에 따르면 류 총리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류 부총리는 오는 25일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류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부장에 이어 정치국 위원을 지낸 여성 지도자입니다. 류 부총리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폐회식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시 주석의 방한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한정정치국 상무위원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미국의 그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미국의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는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단체 3곳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밀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인들이 미국인들의 신분을 도용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러시아가 트럼프 진영과 협력하려 했지만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고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독일 미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8일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에 올가미를 씌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스라엘 영토를 침입해 격추된 이란의 드론이라며 드론 부품을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네타냐후의 연설은 대응할 필요가 없는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하면서 이란은 중동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